이제 9장 성전 봉헌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뒷부분은 솔로몬의 기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중요하게 역사에 기록될 만한 내용들 추려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 그리고 왕궁 20년 만에 건축을 다 마친 것이죠.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시 현현하셨다,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열왕기상 3장으로 돌아가 보면 이제 기브온 산당에서 기도하고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드리죠. 열왕기상 3장 4절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 어렸을 때는 일천 번 그래서 천일 동안 이제 예물 드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고 해석이 일천 번 드릴 번제를 즉천 마리를 희생으로 드렸다 이런 것이 원래 뜻이었다 나중에 이제 또이 해석 번역 따라서 알게 되기도 했습니다. 요것을 잘 풀이한 것이 역대하 1장 6절 솔로 같은 기브온 그 산당에서 제사한 것인데 예배한 것인데 역대하 1장 6절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천 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이렇게 정확하게 또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기브온 상황으로 돌아가죠. 여호와께서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라고 하신다면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시간이 많다면 서로 나누면서 또 기도도 할수 있겠습니다만 어쩌면 그것이 자신의 인생관 또 가치관 세계관을 반영한다고도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하지요.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지혜와 지식을 구하니 하나님께서 부도 귀도 구하지 않고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솔로몬을 정말 귀하게 여기셔서 이렇게 대답하여 주셨습니다.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왕으로 세워준 것 어제도 계속 이어집니다만 세상 나라와는 다른 세상에서는 지배하고 통치하고 거기에서 모든 재화와 이런 거다 모아서 자신이 누리고 그런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보호하고 그리고 잘 먹이는 양떼를 먹이는 목자처럼 그렇게 하고 바로 여기에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세상 나라와 다른 그런 이스라엘을 세우신 그런 목적이 또 비전이 가치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의 기도가 최우선 가치가 바로 거기에 있었다. 바로 거기에 있었다. 이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리니 얼마나 기뻐하셨는가. 12절,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가 구하지 아니한 것이 더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이제 기브온 제단에서 현현했을 때에 하나님께 대한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이제 20년간의 사역을 다 마치고 그것은 초기였었죠. 20년간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 건축을 마치고 한 때입니다. 솔로몬이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라고 했습니다. 솔로몬 왕의 인생의 여정을 본다 그러면 그의 왕의 치세가 40년, 보게 되면 20년이니까 딱 중반이면서 절정기에 이르는 부분이죠. 하나님께 바칠 성전도 다 자신의 통치 기반인 왕궁도 다 마쳐서 이제는 걱정할 것이 없는 그러한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고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축복이 무엇을 구하랴가 아니라 축복을 주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구원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죠. 나의 공로나 나의 능력, 그것에 힘입어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어주신 십자가 보혈의 은혜,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선택한 자에게 그것을 믿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관계된 사람들에게 다 전도를 합니다. 저도 예전에 전도를 할 때 보면 똑같은 사람에게 같은 장소에서 다섯 명 한 20분 간격 안에서 전했는데 그 중에 두 명은 복음 제시를 받아들이고 한 명은 다 듣고도 그냥 지나가고, 거기에는 다 하나님의 선택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무조건적인, 조건 없이 우리가 예뻐서 특별히 어떤 하나님께 종교적인 그런 기준에 도달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택, 그 선택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어 주시고 선택을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신 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데 여기에는 조건이 있다. 즉 구원은 무조건적인 은혜이나 축복은 조건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완전히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축복은 순종이라는, 말씀 순종이라는 통로를 통해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완전한 사람이었습니까? 얼마나 엉성한지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은 완전하고 아주 똑똑하고 유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히 신뢰하면서 때론 연약하여서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주저앉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다시 일어서서 의지하여서 철저하게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선조들은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고 실패에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셨다 하는 사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실한 말씀의 실천과 순종을 보기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중심을 가진 사람은 이 말씀이 올무가 아니고 구속이 아니고 진정한 자유를 주는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자 하시는데 다 준비해 두셨는데 순종을 보시면서 순종을 통해서 또 이미 주신 축복도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그 목적에서 말씀에서 떠나게 될 때는 거두어 들이신다 하는 것이죠. 어찌 본다면 신명기의 축복과 저주가 있는데 그 축복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놓으신 좋은 것들을, 복들을 받아 누리는 것이죠. 순종할 때에. 저주는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은 좋은 것들을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받지 못하는 그 상태가 또 저주가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순종이 있는 곳에 약속하신 복을 내리고 눕게 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오늘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일상에서 이루고자 하는 많은 계획들이 있고 목적들이 있습니다. 복을 받기는 원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은 들여다보지도 않고 그저 복만 바라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성도를 통하여 축복을 주시고 순종하는 성도를 통하여 이 땅에 축복을 흘려보내십니다.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저주의 말씀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이다. 신명기 사관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바친 성전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공을 들인 난공불락처럼 보이는 왕궁이라 할지라도 불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화려한 궁전을 지었고 성전을 지었었는데 이게 웬일이냐라고 물을 때에 사람들에게 속담거리가 되고 가십거리가 될 거다, 그들이 섬기던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아 벌받았다 하게 할 것이다 말씀이시죠. 어찌 본다면 열왕기상 9장 그리고 10장까지가 솔로몬의 전성기를 향하여 올라가고 11장부터는 급정직하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축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그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자신에게로 향할 때 바로 그 다음 내리막길로 가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건 다윗 언약을 지키십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 말씀 솔로몬 이후에 결국 하나님 앞을 떠나게 되는 솔로몬으로 인하여서 이토록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 사명을 전심전력으로 추구했지만 결국 모든 것이 형통한 때에 돌아서서 자기 유익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것을 따라갔던 그 솔로몬으로 인하여서 그의 사후에는 이제 왕국이 분열되게 되었지만 다윗을 통한 이런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는 계속 진행되고 예수 그리스도께 이르렀다 하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결국 사람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다 이룰 수 없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또 실패하지만 하나님께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을 맹세했어도 결국은 모든 것이 평안해지면 돌아서서 내가 잘한 줄 알고 또 내 유익 추구하는 것이지만 그때마다 또 성령께서 회개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신뢰하지 말고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그토록 세상에 지혜로웠던 솔로몬도 하나님을 버리게 되었으니 우리는 오죽하겠나 하는 마음으로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뒤에 있는 말씀들은 이제 솔로몬 시대의 대외 무역 건축 사업들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무역이 아주 흥황했었는데 솔로몬 시대 부의 중요한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가 조금 아까 돌아본 것처럼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는 중요한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모든 것이 먹고 살만하고 세상이 다 우러러보고 칭송하게 되니 또 그것을 더 확대하고자 계속해서 이웃나라들 또 공주들을 데려오게 되고 그래서 또 이스라엘 땅에 또 예루살렘에 이방 신상들이 들어오게 되고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렇게 변질되고 타락해 갔던 모습을 11장 이후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영적인 혼합주의 그리고 이제 물질 제일주의가 하나님께서 그토록 세우고자 했던 그 땅에 팽배하게 되었던 것이죠. 국가의 부는 예루살렘과 유다로 편중되었고 그래서 결국 솔로몬 사후에 북부가 반발하면서 떨어져 나가는 또 원인이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복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복을 구하기에 앞서 그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기를 구하고 또 그 복을 받기에 앞서서 그 복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준비하고 구비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소원하되 그 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또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동시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기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